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남동부의 휴양 도시 니스에서 어젯밤 바스티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을 향해 대형 트럭이 돌진해 적어도 8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행사가 열린 니스 해안가에는 공연이 끝난 뒤 마지막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목격자들은 트럭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차를 몰며 군중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운전자를 사살했으며 트럭 안에서 폭발물을 찾아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또 트럭 안에서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이 발견됐으며 그는 프랑스와 튀니지 이중국적을 가진 31살의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발효된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하고 공격범을 맹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이라며 이번 테러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도 이번 공격이 벌어진 시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 역시 모든 형태의 테러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하고 모든 종류의 테러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텐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도 니스 테러 사태에 충격을 받았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프랑스 국민들과 연대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도 프랑스 니스 테러 사건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에 ISIL과의 전쟁 선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젯밤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불특정 테러분자들에 대한 전쟁 선포 준비에 나설 것이며 세계 전쟁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을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와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도 ISIL과의 지상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면서 어떻게 전투를 벌일지에 대해 현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오늘 오전 당초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프랑스 테러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 측근들을 인용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프랑스 니스 테러 사건은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테러분자들에게 시리아보다 더 큰 온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이 생산적이었으며 매우 솔직하고 진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케리 장관이 시리아와 관련해 미러 간 군사협력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직 정보수장이 아프간 내 테러단체와 파키스탄 정부의 연계를 주장하며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회연결망 매체를 통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대파키스탄 정책을 비난하며 사퇴한 라흐툴라 나빌 전 정보국장은 대중들이 실상을 알기 원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그가 폭로한 문서 중 하나는 파키스탄 정보국 수뇌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로 아프간 수도 카불공항 테러에 연계된 반군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이 하와이에서 만나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긴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주장을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 한일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북부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이 참석하는 4차 외교 차관 협의회가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4차 외교 차관 협의회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엔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3국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은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또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은 미국의 최근 대북 인권 제재를 평가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성남 제1차관은 협의회 직후 열린 공동회견에서 미한일 3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인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임 제1차관은 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한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3국 간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관련 협의와 비군사화 공약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각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따른 대북 공조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순수 방어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순수 방어 체계임을 확인했습니다.
Been clear, as I believe the South Koreans have as well, that the purpose of the THAAD system.
미국 정부는 사드 시스템의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늘 명확히 했고 한국 역시 같은 주장을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쿡 대변인은 이어 사드가 북한의 매우 현실적인 위협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쿡 대변인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북한이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과 행동을 접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쿡 대변인은 사드의 최종 배치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 남부 지역 방어를 위해 배치가 추진됐다고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등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14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군 8군 사령관과 벙 맥기현 전 하원 군사위원장, 황진하 전 한국국회 국방위원장은 모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8군 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 2월에 예편한 샴포 전 사령관은 사드 배치가 한국의 남부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concerned about our ability to protect all our the southern area that would allow us to...
재임 시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남부지역의 방어 능력에 대해 우려해 정치적이 아닌 군사적 차원의 요구로 이곳에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사드를 동남부 지역인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사드가 기존의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패트리엇3를 확대하듯이 방어 능력을 증강하는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의 직접 위협 대상인 서울 수도권은 패트리엇3의 증강 배치로 수도권 이남은 방어 반경이 패트리엇보다 훨씬 넓은 사드와 패트리엇3를 겹겹이 방어할 계획입니다. 맥키언 전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I was happy to hear that announcement. I think that we should do that.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사드는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란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뿐 아니라 장사정포 등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e capability that's in that conventional force that could impact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재래식 전술 훈련에 개입하고 장사정포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런 움직임이 자칫 남북한 모두의 잠재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보다 장사정포와 비대칭 전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게 훨씬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there's a tremendous cost and a tremendous amount of time to do that.
핵무기 개발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있으면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와 비대칭 위협 대응에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자체는 미한 연합군 전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연합군이 훨씬 우수하다며 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진하 전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등 공격 능력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결정을 비난한 북한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긴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비난한 데 대해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낸 비난 성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왜곡 비난하고 대가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한국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성명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도발적 위협 때문임을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의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도발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결의 운명을 외세의 손에 내맡기는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사드를 겨냥한 국적불명의 핵타격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한 이후 사드와 관련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성명은 또 사드 배치가 미국의 손을 빌어 북한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극악무도한 대결 망동이고 미국의 영구 강점에 기회를 주는 매국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응해 주변 나라들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대국들의 갈등과 마찰에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 내 각계각층이 떨쳐 일어나라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언동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의 의도는 결국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한국 사회의 사드 문제와 관련된 균열을 노린 그런 측면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엔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확정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놓고 군사적인 네네. 효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여러 장소가 거론됐습니다만은 그중에 이 성주가 선정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성주의 이제 위치를 보면요. 우리가 그 패트 미사일,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갖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지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방어라고 할 수 있어서 보다 이제 넓은 범위를 그 방어를 하는 거죠. 경북 성주 위치가 보면은 그 200km 안에 우리 계룡대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산에 그 또 평택의 그 주한미군 기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전 지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남한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가 커버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북한의 그 위협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이제 장사정포랑 이제 방사포가 되는데요. 그 네. 위협으로부터 또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그 안전성, 위치의 그런 안전성 문제도 확보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드가 결국 한반도 남북권에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미 그 장사정포와 그 방사포의 위협이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의 위협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대응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트리트 미사일 2나 패트리트 미사일 3로 그 위협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그 수도권에서 요격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미사일이 그 떨어지는 각도가 낮아진 지점에서 그 4층 방어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보면 팩2, 팩3로 구성된 하층 방어 시스템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서 고도가 떨어지는 지점이 40km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요격을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 수도권에 갖다 놓는 거라는 것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이 수도권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를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그 논란도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방어력, 한국의 재산권, 국민의 안전, 그다음 주한 미군 이런 걸 다 보호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제 사드 방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팩2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팩3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하층 방어 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KAMD 시스템을, 2020년대 중반까지, 를 완성 시점으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상층 방어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하층 방어와 상층 방어를 동시에 구축을 하는 거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국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국지 방어의 사드 미사일 시스템은 또 지역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국지 방어, 지역 방어를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안보력과 방어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측면 하에서 사드 체제가 도입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에서 남쪽을 겨냥한 공격 방식 주로 어떤 네네. 것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선 지역, 전연지대 중심으로 이제 장사정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이 스커드 BC 또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무수단 미사일은 이제 다 그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배치된 그 미사일이 한 천여 기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이런 그 탄도 미사일의 탄두로 핵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그걸 탄두로 탑재를 해서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유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수도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층 방어와 또 상층 방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어느 지점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고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의 또 방어력을 또 높일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이 만약 그 탄두를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뭐 핵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탑재를 해서 쐈을 경우 상층 방어에서 우리가 그거를 요격을 하면은 그 피해가 그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핵의 방사능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공중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밑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층 방어 체계가 필요한 거죠.
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인데요. 이 사드 네네.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과연 어느 정도나 해로운 건가요?
이미 한국의 많은 레이더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파트리어트 미사일 2도 제가 이미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것도 요격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것보다 더 센 이제 그 출력이 더 강한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게 그 사드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그 레이더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레이더들이 이 출력도 높지만 그런 인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같이 성능이 향상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의 출입 통제를 보면은 그린파인 같은 경우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가 그 사드 배치의 그 레이더보다 통제 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레이더보다 오히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미치는 그런 그 기능은 훨씬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레이더들은 탐지를 하기 위해서 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위쪽 부분을 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위를 향해서 쏘고 있지 아래를 향해서 레이더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레이더의 그런 출력이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레이더의 그러한 그 인체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군 시설의 그 안에 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에서 또 한참 안에 있는 100m 지점 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그러한 주민들이 이러한 그 사드 배치에 따른 레이더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한국의 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 주변국들을 겨냥한 것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의 네.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은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논리를 보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와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이러한 사드 배치 논의의 반대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문제를 뒤로 아래 수면 아래로 내리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북 그 제재 주변 대북 제재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공조 문제, 국제사회 공조 문제, 공조를 균열을 시키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계기로 또 우리 한국 사회 내에 그 사드 배치 도입 문제를 놓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술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구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 한국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울란바토르에서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2014년 말 출범한 현 유럽연합 지도부와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양측 정상은 대북 정책 공조를 포함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한 퉁룬 시슬리트 라오스 총리와 응우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툴리트 총리와 북핵 문제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인식 개선과 건설적 역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푹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 동향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 한일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s considered en bloc are agreed to, and without objection,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과 핵 확산에 대응하고 영내 안정과 인권 수호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세 나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영내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 간 정보 공유와 외교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 나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동아태 소위에서 채택됐습니다. 세먼 소위원장은 소위 채택 뒤 11일 수정안을 제출하고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를 수정했습니다. 원안에서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부분을 13개에서 21개 상당의 핵물질 보유로 수정한 것입니다. 14일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는 수정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러시아의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단 몇 개 문장으로 짧게 정리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사항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행 보고서를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조치 사항은 단 세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행보고서는 먼저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대북결의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현재 장관들과 각 내각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령 발표 전까진 이 결의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외교부가 러시아 정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내 은행들에 2270호에 32에서 36조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행보고서는 끝을 맺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27일에 작성해 보고서 제출 기한인 6월 2일 이전에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쪽이라는 분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와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의 이행보고서는 각각 18쪽과 9쪽에 달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행보고서가 공개된 20개 나라 중 한쪽 분량의 보고서를 낸 곳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와 호주, 이라크, 이집트 총 4개 나라뿐입니다. 전체의 80%가 2쪽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이 중 캐나다와 호주는 추가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행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체 검사표, 즉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각국이 취한 확고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이행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러시아가 이행 보고서에 담은 북한 관련 금융 관련 이행 사항뿐 아니라 대외 교역과 수출 통제, 무기 확산, 해운, 항공 운송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전세를 극적으로 바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그린 영화가 이달 말 한국에서 개봉됩니다. 이 영화에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 역을 맡은 유명 배우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 맥아더 사령관 역할을 맡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유명 배우 리암 니슨 씨는 최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슨 씨는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이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생각하면 영화가 공개된 뒤 북한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슨 씨는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 사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의 불만을 품고 이 회사 컴퓨터 전산망을 해킹해 큰 피해를 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해킹이란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내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니슨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펼쳐진 인천상륙작전의 전개 과정과 한국특공대의 활약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정재와 이범수 등 한국의 유명 배우들도 출연합니다. September 15th, 0100 hours. Make contact with KLO
and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안 있는 거야 살아남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메가드 사령관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부산 인근까지 후퇴한 6.25 전쟁의 전세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단숨에 뒤집어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니슨 씨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배우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그린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니슨 씨는 영화 개봉의 즈음에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가더 역할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메가더 장군 역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에서 7월 27일에 개봉하며 이어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도 공개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영화가 아일랜드의 국제영화제에서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북한에서 당국의 협조 아래 촬영을 마친 뒤 2년간의 편집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의 영화 더 월이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28회 갤웨이 필름플라에서 최고 인권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갤웨이 영화제의 최고 인권상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것입니다. A drop falls. The water murmurs. And a rippling mirror. Gives back the clear blue. 한국어로 벽이란 뜻의 더 월은 옳고 그름 사이를 가르는 벽을 지칭합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주최 측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누군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북한에 탈출하는 한 여성과 북아일랜드에서 자란 한 소년의 삶을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당초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젊은 여류 시인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도착한 직후 이 여류 시인이 실제로는 연기자이고 그의 가족과 이웃도 모두 동원된 연기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이 선전선동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며 자신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현지에서 내용과 촬영 기법을 모두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 떠난 뒤 영화 실사 위에 만화를 더디필 구상을 머리에 담은 채 촬영했습니다. 채워 넣을 그림을 염두에 두고 화면에 빈 공간을 두고 촬영한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그 예로 북한에서 여주인공이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후 편집 작업에서 빈 공연장에 10만 명의 관중을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북한인들 몸 위에 꼭두각시 인형이 달고 다니는 줄을 그려 넣었다고 킨셀라 감독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총 2만 개의 줄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같이 컴퓨터 그래픽 CG를 그려넣는 작업이 무려 2년이 걸렸고 결국 2014년 북한 현지에서 촬영했던 영화를 올해 갤웨이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특히 고국인 북아일랜드에서 추가 촬영을 해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탈북 여성과 대칭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즉 북아일랜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서 모든 외국인은 간첩이고 악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이 반목하고 유혈 분쟁을 벌이는 북아일랜드에서도 옳고 그름과 내 편, 내 편을 다른 사람들이 정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측에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담대히 개인의 삶과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갤웨이 영화제는 지난 5일에서 10일까지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인 비무장지대, DMZ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가 조선시대에 그려진 옛 그림에서 소재를 차용해 DMZ를 표현했습니다. DMZ 155마일이란 주제로 열린 이 작가의 전시회를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니 정말 색깔이나 색채들이 너무 화사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좀 돋보이죠?
이게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미술 전시장. DMZ를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 손기환 작가의 DMZ 155마일 전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손기환 작가는 한국인에게 친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인 DMZ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강박 풍경 연작에서는 군사적 긴장감과 평화적인 생태 공간이라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DMZ를 조선시대 그림들을 차용해 선보입니다. 손기환 작가입니다.
제가 늘 그 주제와 또 소재로 삼고 있는 분단에 대한 그림입니다. 작품 소제목을 이제 DMZ 155마일로 잡았고요. 옛날 한 18세기 이때 산수화 여기에서 이 풍경, 그러니까 산수화죠. 산수화에서 DMZ에도 이미지하고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다양한 세계의 바탕 위에 산수 풍경을 조립하고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조각조각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DMZ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완전히 이제 그 꿈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죠. 그러니까 상상의 이제 완전한 그 당시에도 상상의 풍경인데 사실 DMZ라는 지역 자체가 갖는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더 그 뭐라 할까 몽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좀 밝게 그려지긴 했고 뭐 노란 동그라미 작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제가 DMZ 근무했을 때 보는 풍경하고 거의 같다 그래가지고 조작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런 이미지들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굉장히 발달했는데 사실 뭐 노란색이나 저렇게 약간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병적인 색깔이거든요.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좀 담아서 좀 그린 그림입니다.
손기환 작가의 지난 전시들 역시 DMZ와 통일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은데요. 마주보기 연작 이후 만화 주인공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이제 이 주제로 여러 스타일의 팝적인 작품을 그렸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뭐 마주보기라는 그런 주제로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주인공 두통이가 그 당시 이제 6.25 때의 소재를 가지고 그린 만화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또 작품을 한 게 있고.
작가가 분단과 통일 또 DMZ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실향민 2세라는 성장 배경과 DMZ 최전방에서 했던 군 생활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월남하시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하셔가지고 늘 고향 상실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집안에도 그 영향이 좀 있었고 제가 또 군대 생활을 DMZ 쪽에서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럼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문화운동 할 때도 이런 분단에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아버님이 좀 이제 고향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개 그렸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질 않더라고요. 워낙 안 보고 말만 듣고 사진만 보고 그리니까 그 감성을 아마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고, 그 다음에 사진, 흑백 사진,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자,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몇 장 했어요. 근데 전시회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이 갖고 있는 그런 풍경이나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내가 사진을 거의 똑같이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는 그런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풍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손기환 작가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DMZ와 분단에 관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국가적인 상처가 된 분단과 전쟁에 많은 예술가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 나이 때 작가들은 그래도 이제 분단이나 어떤 사회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분단이라는 문제하고 통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도 어떤 면에서 이런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감상자들도 이런 인원적인 미술들 이런 데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좀 나중에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뭐 예술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감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단절의 공간인 DMZ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그 가장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오면 뭐가 보고 싶니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DMZ더라고요. 거길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외국인들을 보면 사실은 그네들을 보면서 아 DMZ가 이렇게 좀 관심 뜨거운 관심사이구나라는 생각과 그네들이 관심 있는 것이 DMZ라는 생각을 네, 오히려 이렇게 그네들로부터 듣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별로 이렇게 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전시를 보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며 또 외국인들 왜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왜 무감감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DMZ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완성되지 않은 퍼즐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 가운데 있는 그림 보면은 암벽이라든지 산 같은 느낌이 굉장히 띄엄띄엄 조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그런 주제에 잘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 그 동양화 느낌 수목화 좀 나면서 나면서 근데 또 제목은 DMZ라고 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으로 경상북도 성주에 항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무총리가 성주군을 방문했는데 주민들의 원성으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국가 안보적인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드 배치를 확정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성주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틀 전에 그 군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군수와 군민들이 국방부를 찾아가서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런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한국의 그 국무총리가 이 사드의 안전성과 배치 결정의 이유를 알리려고 이 성주군의 군청 행사장에 참석하려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군청 청사 계단에 들어서자마자 군민들이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이렇게 투척하는 바람에 뭐 우산이 급히 방패막이로 등장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까?
한 5분 정도의 아주 어려운 분위기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계란 투척을 바른 오물이 지금 옷에 묻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네.
사드 배치를 미리 말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핵도발을 하고 있어서 국가 안위가 어렵고 국민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성주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군청을 나서려던 총리 일행이 탄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3천여 명의 국민들이 애워싸는 사태가 몇 시간째 이어졌고요. 성주군의 일부 주민들 항의의 뜻으로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성주군 의원들도 조만간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이 사드 배치 결정 후폭풍이 한동안 이 한국 사회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례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현실 기반 스마트폰 게임인 이 포켓몬고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포키만이라고 발음을 해서 포켓 이런 그 T자가 들어가는 발음을 하지 않는데 아마 이제 한국에서는 네네.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군요. 자, 이 똑똑한 휴대전화 스마트폰 게임이 한국에서 큰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열풍, 광풍, 흥분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붙어 있습니다.
네.
이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뭐 자동차를 빌려 타고 속초로 향하는 행렬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속초행 고속버스 좌석이 부족해서요. 속초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임금 부대에 복귀하는 군인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한국에서 이 포켓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강원도 북부 일부 지역, 그러니까 뭐 속초라든지 양양, 고성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아예 이 지역은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호재가 아닌가. 아예 적극적으로 이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네, 이 포켓몬고 미국에서도 열풍 속에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지만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편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포켓몬고가 뭔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가장 뭐 좋은 거는 직접 하는 것을 보여드리거나 체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듯이 그 관련 앱을 실행을 시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그 장소가 화면에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 화면에 정말 그 포켓몬의 그 캐릭터들,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장하는 곳에 따라가서 그것을 획득하면 내가
네.
잡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이, 진짜 실제 현실이 결합돼서 일상생활 공간이 그냥 오락실이 되는 겁니다.
네.
가상현실에 나타난 캐릭터를 획득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또 알처럼 생긴 캐릭터를 잡아서 일정 시간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 이게 부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이 가능하려면 인터넷이 접속이 돼야 되고요. 또 GPS가 연결돼야 이게 가능한 게임입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몇 개 나라가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한국은 원래 서비스가 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강원도 북부 일부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서해 백령도 등에서 이 포켓몬고를 실행했다, 되더라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SNS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직접 게임을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지금 속초 양양 고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은 상황에 한국에서 그 게임 앱을, 그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사람이 41만 명이라고 제가 이틀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며칠 사이에 37만 명이 더 늘어나서 지금 87만 명이 이 게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에서도 포켓몬고 소식이 들리네요.
네. 6.25 한국전의 격전지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도 포켓몬고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동부 지역 최전방인데요. 양구군에서는 아예 이 포켓몬고 열풍의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원래 양구에서 이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요일에 서울과 인접해 있는 춘천까지 버스를 보내서 관광객들을 불러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포켓몬고 열풍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더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이 양구까지 오기 힘들지만 이런 열풍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춘천까지 직접 가서 관광객들을 모셔와서 충분히 포켓몬고를 좀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네. 겁니다. 양구에서 특히 그 포켓몬고가 가능한 지역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그 이북 지역입니다. 두타연이라고 하는 아주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 있고요. 해안면 전 지역도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원래는 그 안보 관광에 나선 사람들을 위해서 고성능 무선 인터넷 지역에 한 40여 곳이 있는데 이곳을 적극 활용해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속초시도 마찬가지고요. 고성군도 마찬가지고요. 이 호텔 등 관광업계에서도 밀려드는 사람들의 지금 뭐 객실이 만 원이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파급 효과가 엄청나네요.
네, 요즘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창이라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졌다, 뭐 논란이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죠.
이 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도 포켓몬고 열풍을 만들어낸 이 포켓몬고 이런 것도 창이가 아닌가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재미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구글 지도에 대한 제약 때문에 한국에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에 개발사의 최고 경영자가 해결책이 있다 이런 답변을 또 내놓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켓몬고를 즐기러 속초와 고성, 울릉도, 독도를 다녀올 수 있는 여행사 상품도 오늘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 탓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나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예, 복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삼계탕이 지금 최고 인기 음식이라죠?
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 오는 17일 일요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주말이나 휴일에 있으면 좀 앞당겨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17일 초복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여기저기서 삼계탕 끓이는 냄새와 소식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땀 많이 흘리는 더운 여름에 삼계탕 같은 보양식으로 기력도 회복하고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오랜 전통 문화가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유명 삼계탕집에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네. 뭐 문전성시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딱 삼계탕집 앞이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음식점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근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삼계탕과 수박 등의 보양 특식을 내놓기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그 한국의 그 제2금융권인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수협은행의 은행장이 전국의 영업점에 이 원기 충전하라는 의미로 닭튀김을 전달해서 4기 충전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요.
네.
더운 여름에 지금 공사가 한창인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한 건물 555m 상공에서 오늘 수박 파티가 열렸답니다.
네.
또 최근에 불황이 심해서 기업의 생존도 걱정하고 있는 조선소. 조선소도 복날을 그냥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해마다 복날이면은 그 영양 삼계탕 점심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닭 7천 마리, 전복 3만 마리를 사용해 근로자들에게 영양 삼계탕을 전달했다, 먹였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자 영양 보충들 잘 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해 살펴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